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그의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신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열 번에 걸친 이 재앙 끝에 바로는 마침내 그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합니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명의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로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방향을 돌이켜서 그 방향을 틀어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뒤쫓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럴듯한 길을 버리고 예상치 못한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애굽을 탈출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괜히 놓아주었다 생각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예들을 도망가는 노예들을 추격하기에는 너무나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군사력으로도 나중에 압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전방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후방에는 막강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생명의 불안을 느끼며 불평과 탄식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면 11절 12절에 보시면 후회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나오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자포자기하는 내용을 보시면 5절에 바로와 애굽이 후회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 애굽과 이 바로가 후회하는 것이 그런 본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자기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오니까 정말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꿈꾸지도 못했을 그 자유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에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그렇게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해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뒤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와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10절의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는 이제 후회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 우리는 은혜를 느낍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에 여러분 장애물이 생길 때, 방해물이 생길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찾아오면 누구나 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환경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옵니다. 바로가 뒤쫓아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였지만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 노예적 근성이 있습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 근성에 있는, 이 노예적 근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입니다.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 자세부터 여러분 움츠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두렵다고 처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늦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보려고 그렇게 먼저 내가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자포자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자세를 똑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누가 싸우십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도 잘 다루면 비료가 됩니다. 위기도 잘 다루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잘 다루면 그것이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터 알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우리에게 오는 이 인생에게 인생의 장애물이 결코 장애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자포자기하지 않는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 않는지 한번 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행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겪는 많은 하나님 장애물과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 그 위기가 기회임을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주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를 주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